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ABC 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을 잘 대하진 않지만 나에겐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 진정으로 매우 강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강한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인물이라며 최근 친서를 받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친서 내용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조금 보여주겠다고 진행자에게 말한 뒤 매우 멋진 편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을 했고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핵실험이 지금까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 실시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작업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하는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나를 존중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저농축 우라늄 비축 상한선을 철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베르주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열흘 안에 저장한도란 300kg을 넘길 것이라면서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맺은 핵합의는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3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핵합의의 3.67%로 되어 있는 우라늄 농축 비율도 2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 국가안보회의 등의 결정을 거쳐 생산량과 생산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행동에 나선다면 아직도 시간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원유 금수를 비롯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나머지 합의 당사국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 씨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우산혁명 관련 혐의로 지난달 2개월형이 추가돼 재수감됐던 웡 씨는 1개월 형기를 마치고 오늘 오전 홍콩 시내 라이치콕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웡 씨는 석방 직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기에 더없이 좋은 타이밍이라면서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 저지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웡 씨는 이어서 수백만 홍콩 시민의 투쟁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면서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 범죄인 인도 조례 완전 철폐, 12.1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당국의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 추진에 항의하면서 지난 9일 103만 명이 참가한 백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서 12일에는 입법회 청사 주변에서 2차 심의 저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당국은 심의 일정을 연기한 데 이어서 캐리람 행정장관은 15일 조례 개정 작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어제 도심에서 흑색 대행진을 벌이면서 조례 개정안 완전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홍콩 집회사상 최대인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습니다. 중국의 유력 전자제품업체 화웨이의 수익이 내년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체 측이 자체 전망했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오늘 중국 선전 화웨이 본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향후 2년 동안의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300억 달러 적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런 회장은 또 올해와 내년 매출이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지금 우리 회사는 비행 중에 크게 손상된 항공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의 지난해 매출은 1070억 달러 정도로 전년보다 19.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 상승세가 올해부터 꺾이고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런 회장이 내다본 것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북한과의 좋은 관계에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 미국은 실무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 한일 세 나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준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제재를 위반하려 하지만 제재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습니다. 유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북한의 제재 위반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절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압박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서두를 것 없으며 편안하고 느긋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두가 알듯이 신문들이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를 믿을 수 없었다면서 전임 정권 시절에 없었던 북한과의 대화를 성사시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합의를 원했고 쉽게 합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의미 있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들어 협상팀 인사를 처형했느냐는 질문에는 신문에서 최고 책임자를 본 만큼 북한이 그를 죽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면서 어떠한 것도 실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장거리나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실무 차원의 협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이 지난 현재 미북 양측의 협상은 비핵화의 원칙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재개와 관련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전과 달리 실무회담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 are ready and willing to continue engagement on working level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And we would like to.
국무부는 북한과 실무 차원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럴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전 한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북한 측 대화 상대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1년 전 한 약속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고 거듭 실무회담을 강조했습니다. 실무라는 단어는 최근 미국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의 충분한 협상을 통해 양측이 간극을 좁히고 그 후 정상들이 만나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무 협상이 없는 정상회담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BOA에 대화가 재개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한쪽이 제안을 하고 다른 쪽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양측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를 놓고 만남과 논의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노이 때처럼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도 대화는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해 재개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실무 수준에서 로드맵과 시간표에 합의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대사 대리도 의미 있는 비핵화 합의는 실무진과 전문가들을 통한 심도 있는 협상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미국 양측이 핵심고서와 검증, 시간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실무 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미 전문가들은 실무회담을 통한 대화 재개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지만 북한은 톱다운 방식의 담판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친서가 대표적입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김 위원장의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친서는 미북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협상을 완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상위 접근법의 또 다른 표현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톱다운 외교를 보여준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톱다운 외교 시도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자리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전과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아름답고 수사적인 편지가 대화의 진전을 보여주는 신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차원의 만남이 없는 진전을 바라고 있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며 다른 나라들도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해 북한 여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BOA에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의 교역과 관광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대해 대북 제재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올렉 코제미아코 프리모르스키 주지사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 등 농산물 수입과 도로 철도 협력에 대해 북한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의 전날 발언이 북한과 한국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상반된 개념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는 우려는 없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날 VOA에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위험하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이런 내용의 북한 여행 경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는 8월 만료되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지난해 다시 금지 시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심각한 체포와 장기 구금 우려 때문에 국무장관은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하는데 지리적 여행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북한 여행 금지 조치 갱신 여부와 관련해 발표할 만한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미, 한일 세 나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또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재가 아닌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북 접근법에서 미한 동맹 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의 미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s strong. I mean, I have continually said that the alliance is strong and you know, the alliance
미한 동맹은 견고합니다. 동맹의 기복은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이견을 잇기 마련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이견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최소화하는지 공통된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어떻게 건설적으로 협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기로 합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맹의 장점은 이런 의견을 관리하고 공통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말해왔듯이 동맹은 그 자체의 성격보다 훨씬 더 사안의 집합체나 정책 혹은 절차에 관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양국 간 이견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first of all, to me it seems like today there we're very much on the same page. And if you look at President Moon's
현재로선 매우 같은 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유럽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데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매우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늘 그랬듯 이견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국은 거시적 수준에서 매우 긴밀히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세부 원칙과 합의 이행 요소에 대한 양국 간 건설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큰 수준에서 양국 공조는 매우 긴밀해 보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국은 지난 몇 년간 정책 조율을 위한 소통 채널도 더 많이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첨예화된 한일 관계가 북한과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what I would say is it's obviou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is strained.
I do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미국이 단합할 때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주한 대사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측에 역사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First, historical issues are very tough. They're very important. And to your point about Washington putting pressure on
역사적 문제는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미국이 당시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넣었다는 지적은 미국과 한국 관계에 대한 본질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그런 압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한국과 일본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양국에 달린 일입니다. 양국에 적합하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The United States doesn't play mediator, right? It tries to facilitate the two sides.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건설적 대화를 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한국의 대사로 있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합의의 윤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동의하에 두 나라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매우 어렵고 복잡한 역사적 문제에 두 나라가 합의하라고 할 순 없습니다.
최근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미북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Well, look, I mean, what you've seen is that Washington and Pyongyang at the leader level have talked directly.
최근 미국과 북한은 각 정상이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양국 간 대화와 논의를 자극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어 왔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끄집어내 협상 위치에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이것을 건설적이고 강력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입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협상 재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key is the North Koreans showing up for working level talks. That's really important.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실무급 협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제재 압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 계속해서 공을 넘기며 향후 건설적인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미 한일 공조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친서가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또 걸림돌은 무엇인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북 교착 상황은 1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예고돼 있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북 두 정상은 5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계 구축,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항에 6.12 공동서명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핵화였습니다. 공동성명은 모두 4개항으로 돼 있는데 비핵화는 3항에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강조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도 없고 핵폐기 기한도 없고 핵탄두와 미사일을 반출해 폐기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조회에서는 1차 정상회담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재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해놓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해 9월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호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은 1차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핵담판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북한은 기본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상당 부분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3월 1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요구한 것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범위와 그 상응 조치, 즉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다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뜻하지 않게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계산법을 바꾸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겨냥해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5월 4일에 이어 9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지속적으로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5일 북한의 태양절을 기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즉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진과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1일 미 재무부가 취한 대북 제재를 철회시켰습니다. 또 북한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에 불과하다며 참모들을 누르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넉 달간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적 인내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And I think the relationship is...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친서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1,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매번 친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3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that he would send a personal letter to President Trump since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 미북 3차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차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미국과 북한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미국은 기존의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에서 물러나 비핵화에 발맞춰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로 몇 가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 phased reciprocal process where the United States would say, yes, we accept your.
북한도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비밀 핵시설 등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핵심과 검증 그리고 비핵화 시간표 등 하노이 정상회담 때보다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일부라도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미국은 합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이행을 단계화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조만간 열릴 미북 실무 협상이 몇 달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수뇌부가 직접 비핵화와 제재를 둘러싸고 담판을 벌이다가 협상이 깨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 협상을 통해 미리 합의문을 마련해 놓고 정상들이 만나려 할 것이라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일부라도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 확인,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런 실무 또는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접점이 마련돼야 3차 회담이 열리더라도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최근 노르웨이를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이 회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반도 정세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열쇠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 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 제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BOA가 16일 입수한 강습 제강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 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3개월 앞두고 배포된 강습 제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며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 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인민군대는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만능 보검인 핵군력을 튼튼히 틀어잡고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키며 세계적인 전략 핵국가의 위풍당당한 강군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이 자신과 직접 대면해 비핵화할 것이라고 6번이나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군부를 대상으로 한 대외비 문건을 통해서는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북 정상회담을 핵담판이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적인 핵강국 입지를 굳히는 것을 정상회담의 목표로 명시한 겁니다. 강습 제강은 그 밖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거듭 과시하면서 이미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모두 습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핵무력과 전략 로켓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의해 드디어 가장 완전한 높이에서 완성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핵전략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간부 대상 비밀 강연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던 전 북한 노동당 39실 고위 간부 리정호 씨는 1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강습 제강은 북한 지도자의 실제 생각과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핵심 문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강습을 많이 받았지만은 노동당에서 출판한 것은 그 말 그대로 노동당의 핵심 사상과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의 사상과 정책이 반영된 핵심적인 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렌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리 씨는 북한 당국 내부의 소식을 계속 전해듣고 있다며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자는 지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들은 북한 내부에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히려 핵무력 강화를 하고 북한을 핵전략국가 또는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동당의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도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표를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과의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 29개에 달하는 다양한 경제 특구가 있지만 주민과 격리된 고립화 정책이 투자에 큰 걸림돌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외자 유치 환경 조성과 앞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인들을 위한 경제 특구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킹스컬리지의 티오 클리머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특구가 29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리머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특구가 대대적으로 확대됐다며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만 19곳이 특구로 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 사업을 시작한 뒤 남북접경과 서해, 동해, 북중접경 등 권역을 4곳으로 구분해 지역과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또 특구의 생명줄인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기업에 대한 안전보장과 토지 사용료 면제 등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제 특구들 가운데 외자를 유치해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투자 환경은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비교하기 힘든 투자의 걸림돌들이 계속 북한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주민과 동떨어진 특구의 고립화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You can talk to people working on the ground, managing special economic zone programs in the DPRK and not knowing that
경제 특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고 불과 5에서 15km를 사이에 두고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끼리도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경제 특구가 대부분 고립된 곳에 있다며 같은 도시에서 자란 주민들조차 특구의 존재와 위치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자치권이 사실상 없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Like they would like to develop their own special economic zone, but they don't get the answers they want from Pyongyang. They don't get the
특구 경영과 확대 등 중요한 조치에 대해 일일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제특구의 주체가 여러 기관이면 투자자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주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힘들어 외부에서 투자를 꺼린다고 지적합니다. 기반 시설이 약하고 주변과 소통이 힘들며 책임 소재까지 불투명한 환경에서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외국 기업들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ou can have control, enough control, but allow the foreign company to
정부가 경제 특구를 통제하더라도 외국 기업들의 공장을 운영할 권한을 허용하고 이윤을 자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며 납득할 만한 10%에서 20%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회사가 직접 지불하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외국 기업들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논리보다 체제 안전을 늘 우선시하는 북한 정부의 모기장 정책이 이런 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KI 토론회에서 경제 특구와 관련해 안보 등 다른 영역에 사상 오염 등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북한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ir goal is really with special economic zone is how to have a developing economy that does not really
북한 정부는 특구에 무엇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100개 정도 만드는 걸 추구하며 우리식 고립식 개발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 특구를 최대한 고립시키면서 주민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개발 방식을 고수하는 북한 정권을 외부에서 어떻게 상대할지가 결국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머 연구원도 자신이 만난 북한 관리들과 북한을 잘 아는 중국 학자들 모두 북한이 중국 등 어떤 경제 모델도 따르지 않고 북한만의 방식을 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머 연구원은 북한 정부의 어떤 모델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건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외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향후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부가 먼저 내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critical thing for Kim Jong-un is, you know, forget about the special zone business. Make it, or maybe make a special zone for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은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 특구 사업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경제 특구를 먼저 만들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아시아 최대 제철소였던 김책 제철소와 청진에 아직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곳을 하나의 큰 경제 특구로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구 내 북한인들에게 사유 재산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개혁 조치를 통해 성장시켜 일본이나 한국 기업 등에 되판다면 북한은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이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남북 경협을 추진할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남북 경협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6%가 남북 경협에 관심이 높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관심이 크다고 응답한 기업의 67.6%는 실제 남북 경협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2대12 전략 포럼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남북 경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보다 우리가 우위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남북 경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는 남북이 협력하면 토지 비용을 낮추고 인력도 이용할 수 있고 기술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1 회계법인의 이태호 남북투자지원센터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 경제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며 북한 시장이 그러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보지 않고서는 과연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북한 시장은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여론조사에서 남북경협에 관심이 높은 이유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증가하는 인건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 대한 돌파구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광길 변호사는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협의가 필요 미국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의 어떤 정치적 성격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3.1 회계법인의 이태호 센터장도 대북 제재를 먼저 푸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다며 이를 풀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비 추정이나 수요 추정이 어렵고 금융조달이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의 문대웅 북방사업지원팀장은 정치적 위협 요인을 거론하면서 북한 핵 문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경협에서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만약에 대기업이 진출했었더라면 또는 주변국에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투자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경남대학교의 이물철 교수는 다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났던 중복투자나 과당경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투자금 회수 방안이라며 북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역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의 실질적인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는 남북 경협 관련된 합의서 또 법 제도적 틀들이 상당 수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임 교수는 또 남북 간의 통신과 통행 통관 등 이른바 삼통을 북한이 원활하게 보장해야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보석 재심리가 다음 주 열립니다. 검찰과 안 씨의 변호인 측은 각각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핵심 사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검찰은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3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안 씨가 지난 6일 변호인 측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보석 재심을 신청한 데 대해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과 불법 구금, 폭력과 위협을 동원한 강도 등 무려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스페인 정부가 안 씨의 송환을 요청한 만큼 미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안 씨의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인 인도 대기 중 풀어준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후에 범죄인을 인도받아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안 씨가 북한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변호인 측이 주장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변호인을 통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과 조모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안 씨의 다른 가족 혹은 안 씨를 후원해주는 단체들이 모친과 조모를 돌볼 수 있다며 이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북한의 살해 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 씨는 도주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풀려나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안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는 대사관 습격 후 즉시 도주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 차량을 훔쳐 탔을 뿐 아니라 우버를 이용할 때도 허위 계정을 이용했다며 충분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6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도주할 강한 동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안 씨가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때 공범들과 칼과 쇠몽둥이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했고 체포 당시에도 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씨의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각각 자료를 전달받은 LA 연방법원은 18일 안 씨에 대한 보석 재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 리더들이 홍콩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시위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지원한 데 대한 보답이자 집회의 자유가 북한에도 빨리 흘러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에서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탈북민 지도자들이 시위 지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홍콩인들의 지지에 대한 지지 성명과 홍콩 경찰이 시위자들을 강제 진압하는 영상들을 올리며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오늘의 민주화 운동이 내일의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박 대표는 홍콩의 인권단체인 탈북자 관심과 많은 시민이 오랫동안 탈북민 인권운동을 지원했다며 이젠 탈북민들이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 계시는 그 분이 직접 탈북자분들을 브로커해서 도와주신 분도 많았고 홍콩에 있는 국회의원님 분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국회에서 직접 외쳐주셨어요. 이렇게 탈북자 인권활동을 위해서 홍콩의 모든 시민들이 진짜 함께 참여하여 주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또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될 때더라고요.
박 대표는 영국과 여러 나라의 탈북민들이 함께 홍콩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별도의 성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시위의 발단인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중국에 송환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운동을 탄압할 게 자명하기 때문에 시민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민은 500명을 구출한 뒤 중국 정부에 쫓기다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망명주의를 받은 중국인 투아이롱 씨는 자신의 망명을 지지해준 홍콩 단체 탈북자 관심에 동영상을 올려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아이롱 씨는 영상에서 오랫동안 중국 탈북자 관심에 도움과 관심을 받았다며 법안 통과로 홍콩에 있는 동지들의 안위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홍콩인들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해봤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중요한 플랫폼을 잃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중시하는 나라들이 위기에 처한 홍콩을 돕고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지구촌 주민들이 홍콩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15호 요독관리소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투아이롱 씨의 동영상을 배포하며 홍콩의 자유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투경찰에 구타당하는 홍콩 젊은이들의 사진은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킨다며 아픔을 먼저 겪고 회복 중인 한국이 홍콩 시민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이어서 최근 타이완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회의의 탈북민 대표로 참석했던 지연아 작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콩 시민들을 지원하자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 작가는 탈북민 관심은 순수 홍콩인들이 만든 단체로 홍콩대학에서 북한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북한인권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며 홍콩 시위에 빚진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한 채 탈북민 강제 북송 등을 일삼는 송환의 달인이라며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리더가 잘못되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됐다고 시위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정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먼저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정말 북한도 정말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탈북민들은 중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홍콩 시위를 적극 지지하면서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이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정권의 공포 정치와 언론 통제 때문에 주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3. Remove from state legislation all provisions punishing free speech,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or freedom of political participation.
북한 정부는 국가법에서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 또는 정치 참여의 자유를 처벌하는 모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 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특정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특정 장소에 모이는 자유, 시민 누구든 단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지 않을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한다며 북한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아 작가는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와 공포 정치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진실도 모르고 시위할 엄두조차 못 낸다며 국제사회가 홍콩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알 권리마저 빼앗기고 표현의 권리까지도 빼앗기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신들을 차단하고 정보를 차단해서 정말 이 통치권자가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인 것 같습니다. 통치권자가 잘못된 것을 자국민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이 시위의 자유, 이 자유가 기본적인 사회 구성에 국민들한테 주어져야 한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54년 6월 17일 한국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제5회 스위스 월드컵 대회. 한국은 지역 예선에서 일본을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은 스위스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행기표를 12장밖에 구하지 못해 감독과 주전 선수 11명만이 스위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5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선수단은 경기 전날 가까스로 스위스에 도착합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헝가리에 9-0으로 패배해 당시 월드컵 사상 최다 점수차 패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와의 경기에서도 7-0으로 패해 16강 예선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1998년까지 5번이나 출전했지만 한 번도 16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은 4강 신화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1972년 6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한 괴한 5명이 체포됩니다. 이들은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설치해 두었던 도청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침입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 신문사인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은 익명의 정보 제공자로부터 이 사건의 배후에 백악관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두 기자의 끈질긴 추적 결과 사건 배후에 닉슨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1973년 5월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은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대통령에 재선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